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각계 전문가들의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양국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우크라이나 관계를 러시아와 북한에 빗대어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8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한 모두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류를 제외한 방탄모, 군용 천막, 모포 등과 의료물자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위험하고 피비린내 나는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의향이 없다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서 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절대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가 서방 지도자들로부터의 핵 블랙메일, 즉 협박에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저위력 핵무기 더티 밤을 사용할 거라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 및 동맹국과 러시아 간에 이를 둘러싼 진위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신형 전술핵 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 한 외교 소식통과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관리들이 이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내년 봄으로 계획됐던 신형 B-61-12 핵무기 배치가 올 12월로 수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형 B-61-21 전술 핵무기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및 터키의 공군기지에 보관된 약 100기의 B-61 계열 핵폭탄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폴리티코의 질문에 미국의 B-61 핵무기의 현대화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개량된 B-61-12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무기 이전을 교체할 계획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예정된 현대화 노력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B-61 계열 핵폭탄은 1960년대 초 전술전략 겸용 핵무기의 필요성에 따라 처음 개발됐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12종류의 개량형 모델을 포함해 3,000기 넘는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00억 달러가 들어간 B-61-21 개량형 모델은 F-35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하며 목표물에 따라 폭발력과 관통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입을 위한 일본과 미국 정부 간 협상이 최종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일본 안보전략 3문서 개정을 통해 사정권 밖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10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3차 연임을 확정한 20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다음 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된 미한 당국은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올 들어 25번째고 지난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 2주 만입니다. 아울러 지난 16일에서 22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된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이번 미사일들은 비행거리 약 230km, 고도 약 24km,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고도 24km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적 요격고도 50km보다 낮습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낮은 고도로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탄도미사일들은 고도가 낮게 날아가고 전진 기동을 통해서 탄도탄 요격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정점 고도가 낮은 걸로 봐서는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려는 그런 미사일 시험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SRBM 3종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개발 단계의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비행거리상 북한이 SRBM 타격 목표로 자주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장소인 통천에서 230km 거리라면 한국 쪽으로 쏠 경우 서울은 물론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F-35A 전투기가 있는 청주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며 폭격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이 중국 당대회 종료 후 지난 2주간 중단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고 미한 수석대표들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복합도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차 강대 초반부에는 완충지대에 포사 격퇴했고 NLL도 침범을 했잖아요. 다양한 소발을 통해 갖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겠다. 그 목표는 결국은 7차 실험까지 가는 그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신형 대공미사일 훈련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같이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국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긴장관계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NSC는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외교지만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선 동맹 방어에 집중한다는 점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7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나온 북한 핵실험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 기조를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aid and we still maintain that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Mr. Kim without preconditions.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해왔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며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시도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초래하며 안보 환경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몇 달째 김 위원장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해왔고 여전히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응 옵션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웬디 셔먼 부장관은 그래야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what the deputy secretary was referring to would be the severity of th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면서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 동맹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7개 동맹 중 5개 동맹이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한국이며 또 다른 하나가 일본이라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에 대한 방위 조약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몇 주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강화했고 일본 한국과 양자 훈련을 벌이며 군사력을 정비했으며 군사 안보 분야에서 더 개선된 3자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확실히 선호하는 외교적 경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와 동맹의 이익을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커비 조 장관은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커비 조 장관은 이날 온라인 회견에서 러시아의 최근 대규모 핵전쟁 훈련이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최소한 우리에겐 분명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We're not seeing a nexus between the annual pre-planned Russian strategic exercise and the DPRK.
미리 계획된 연례적인 러시아의 전략 훈련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 장관은 러시아의 훈련 자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준비된 연례 훈련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와 같이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훈련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가 과거 훈련에서 보였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난 특이점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도 확실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커비 조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러시아의 이번 핵훈련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10월 말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을 진행하는 러시아는 지난 26일 올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지도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육해공 전략 억지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핵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전략보고서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MDR을 나란히 공개하면서 NPR 가운데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 측 발언 가운데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사용 없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물질, 전문 지식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 세력에 넘겨준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오스틴 장관은 국방 전략 보고서는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주시하고 있다며 여기엔 북한의 확장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제기하는 위협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한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과 동맹 사이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영내 또는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나 태세와 관계없이 자국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크기와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과 이를 보완하는 핵과 비핵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위협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보다 계속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의 영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Indo-Pacific, you see the power of partnership with the historic AUKUS agreement.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역사적인 오커스 합의와 미한일 삼각공조,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킬 많은 다국적 연합훈련 등 협력의 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 관련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영내 동맹들 간의 삼각 또는 사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핵 억지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미한일 삼각 또는 호주까지 포함하는 사각 정보 공유와 대화의 기회를 찾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영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와 핵 재래식 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 그리고 핵 무기의 전진 배치 등을 포함해 핵 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국방부는 준비 태세와 관련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 목표의 진전, 철통 같은 한일 방위 공약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한이 서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과 관련해서는 상호 운영성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최근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것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NNL과 관련해서는 유엔사 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준비태세와 관련해 동맹협력과 비핵화 진전, 한일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전반적인 준비태세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계속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뒤 한국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이후 퇴각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최근 미한이 서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과 관련해서는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당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오랜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 군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잠재적인 공격을 저지할 뿐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영토 보존을 수호한다는 구상 속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지역 안정과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지난 18일 라이더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을 첨부했습니다. 당시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개별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방어와 평화 보존에 관한 것이지 영내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나 불안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명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이 처음 참여한 사이버 방어 훈련에 대해 우리의 합동 군사 훈련은 오래되고 일상적이며 성격상 방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주관한 사이버 방어 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놓고 중국이 비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그 훈련들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주관한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 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26일 자국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처음으로 참여한 사이버 플래그와 관련해 이번 훈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잠재적인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준비 징후를 보고 있다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전력을 다해 진행 중인 북한 핵 프로그램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7일 뉴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가 이와 관련해 숨을 죽이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전력을 다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또다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everybody is holding its breath about this because another nuclear test would be yet another.
이어 물론 추가 핵실험은 그들이 무기에 대한 준비와 생산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관측된 징후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실험이 얼마나 임박한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준비 과정을 비롯한 많은 것을 보지만 임박 여부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We see preparation, we see lots of things, but in terms of the degrees of imminency, no.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장 한 곳이 복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약을 받아야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26일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주로 경쟁 관계이지만 세계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등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번스 대사는 비확산 분야에서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은 제약받아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이 두 사안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이 밖에 미중 협력 분야로 기후변화, 마약 퇴치, 국제보건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도 앞서 중국이 올해 5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유감을 나타내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당시 북한 정권의 행동에 비춰볼 때 통과됐어야 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 해커 등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사용하는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범죄가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국제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랜섬웨어 공격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해킹 관련 제재를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We designated the largest one, Tornado.cash, after a series of hacks by the DPRK.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돈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이 연루된 일련의 해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는 설명입니다. 믹서는 가상 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 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지난 8월 미 재무부는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며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데도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습니다. 또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지목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와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토네이도 캐시에서 세탁됐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5월에도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믹서 서비스 블렌더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재에 대해 뉴버거 부보좌관은 암호화폐를 경화로 돈 세탁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암호화폐 등 몸값 지급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은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미 의료기관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지만 연방수사국 FBI의 대처로 암호화폐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미국과 법 집행 협력 관계가 없는 국가에 위치한 해커들이 일삼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억제가 어려운 사이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Ransomware is a tough problem because fundamentally deterrence is hard.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 법무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5개국과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0여 개국이 참여한 랜섬웨어 대응 국제회의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37개국이 모여 지난 1년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뉴버거 부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국내 통신시설에 대한 해외 적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북한도 우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최근 해외 적국 통신 투명성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적국들이 미국의 통신 관련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 등 해외 적국의 정부가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FCC의 허가, 면허 혹은 기타 권한을 보유한 회사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미국의 통신 관련 시설에 악의적인 행위를 가할 수 있는 우려국으로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기술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 2명을 기소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에 있는 통신회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영업 허가받고 있다며 하웨이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GT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공개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은 여전히 감시받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내 통신업체들과 관련해 절실히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미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가까운 미래에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공식 참석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미 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7일 한국이 내달 일본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선단을 보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행사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며 다만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라이 레트너 차관보가 이번 달에 한국, 일본 측과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미한일 관리들 간 전화통화와 지난 1일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레트너 차관보,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간 전화통화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국방 관료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1일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마일스 호주 국방장관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를 함께 밟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행사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에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30여 나라가 참석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주최국인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쓰던 우길기와 유사한 깃발을 쓴다는 이유로 관함식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 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일본에 배치된 해상정찰기가 한국 해군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일상적인 해상 순찰 목적으로 북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27일 일본에 배치된 자국 공군이 한국 해군과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승무원들은 한국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승무원들과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훈련 기회는 영내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의 P-3K2 오리온이 이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순찰에 투입된 적이 있지만 이번 배치는 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동안 승무원들은 유엔 결의에 따라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단속하는 미칠함대의 작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P-3K2 오리온 해상 정찰기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은 VOA에 P-3K2 오리온은 일상적인 해상 순찰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순찰은 영내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여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수행되어 온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선박의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과 관련해 뉴질랜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사건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953년 유엔사가 설정한 서해 북방 한계선을 5년 만에 침범한 데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한국전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NLL 침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사건에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이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유엔군 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에 뉴질랜드 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캐나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등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지점 해상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함이 출동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후 북한 선박이 물러났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서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7일 국제 종교의 날을 맞아 전 세계가 종교 탄압에 맞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북한 등을 언급하며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미국의 건국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을 권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은 미국법에 담긴 이 기본권을 한층 더 성문화했다면서 매년 10월 27일 우리는 절대 당연시해선 안 되는 인권에 다시 집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우리처럼 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및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요한 파트너로 42개국에 달하는 국제 종교 또는 신앙 동맹이 전 세계 종교 자유 침해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정부와 사회는 발언과 표현 형식을 불법화하는 신성 모독죄와 배교죄 그리고 당국의 자의적 학대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해 종교 공동체를 계속 표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들이 종교와 종교 생활에 대한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점점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며 전 세계 수많은 종교 공동체가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모든 곳에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블링컨 장관의 성명을 공유하며 미국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권리를 누리는 걸 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27일 국제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트위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된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중국의 신장, 이란, 북한 또는 다른 어떤 곳이든 우리는 항상 전 세계에서 이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위해 싸워야 하며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데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권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토마스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연임에 실패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27일 한국의 인권이사국 낙선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다른 국제적 우선순위들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인권은 언제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또한 인권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네 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에서 한국은 123표를 얻어 5위에 그쳤고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지낸 한국은 처음으로 이사국에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를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현재 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자신은 분석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에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앞서 지난 2월 재임 중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n the issue of the Republic of Korea role on the UN human rights resolutions, I once again expressed my concern.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이는 일부 후퇴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협력을 위해 유엔 기관에 문호를 열고 유엔은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조건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건에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위임 임무 종료가 포함돼서는 안 되며 유엔과 북한 간 모든 유형의 협력은 인권 분야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퀸타나 전 보고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에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케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17일 북한 내 종교 자유 등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인권특사 임명 등 총 4가지 사안을 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Information about conditions in Korea has become even more difficult.
킹 전 특사는 이날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내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유엔의 인권 노력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를 장려하는 데 적극 관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인도주의적 노력을 장려할 것도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다루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안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보가 북한에 전달돼 주민들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on human.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설리 자문위원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ecause messaging matters.
또 미국은 북한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견지하는 노동당의 임무를 이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폭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황인재 조사관도 김일성, 김정일 주인은 추종자들에게 다른 종교나 신념 체계를 거부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있는 다른 종교나 신념 체계를 박해하거나 파괴할 것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mportant for the audience today to understand that Kimilsonism, Kim Jong-unism requires its followers to not.
이날 청문회에선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송환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아브라함 쿠퍼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 원칙을 고수하면서 특히 기독교와 관련 있는 탈북민들이 심각한 박해 위험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의 이런 공모는 북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complicity has exacerbated the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민 출신의 최진명 씨는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탈북민 노래 탈북을 해서 살아갈 때 그 다른 그 나라에서 잡혔을 때 다시 북송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막으시는 힘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대한민국이 도와줄 수 없을 때 미국이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갈 때 북송될 때 그들을 최소한 북송하지 않겠고 그것을 미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최근 외벽이 해체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과 그 주변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대형 물체가 놓이고 지붕에서는 작업 정황이 감지돼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 사진에는 조립 건물의 서쪽 바로 앞 지대에 물체가 놓이고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이 벌어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건물 앞에서 발견된 물체는 길이 10m, 폭 6m로 비교적 대형이며 이는 바로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의 지붕 위에는 환풍기로 추정되는 작은 검은색 물체가 놓였는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검은색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BOE는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24일자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조립 건물의 외벽이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난 모습도 전했습니다. 이 조립 건물은 주처리 건물로부터 로켓을 넘겨받아 발사대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 발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물인 만큼 외벽 해체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건물 바로 앞에 대형 물체가 놓이고 지붕 일부의 색깔도 바뀌는 등 현장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건 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립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 정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may be putting in some more tracks. If it's a different booster, so a different first stage or second stage.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건물 아래에 선로를 설치하는 중일 수도 있고 만약 기존과 다른 1차 혹은 2차 추진 로켓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다른 장비를 넣는 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추진체를 사용할 경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더 큰 크레인 혹은 크레인 보조 장비 등이 내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붕 위에서 확인된 검은색 물체가 이전보다 더 커진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지붕 위에 다시 크레인을 설치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이 조립 건물 옥상에는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완성된 로켓을 들어올려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능을 했던 이 크레인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건물의 해체와 재건립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립 건물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고 있는 사실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Because they are doing some things, and if one of the things that they are actually doing to this building is to modify.
북한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 일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중 하나는 이 조립 건물에 대한 변경 작업인데 이는 다른 추진체나 위성 발사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서기관은 26일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 국가에 내재하는 주권적 권리라면서 이는 외기권 우주 조약 참여국인 북한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s a sovereign right inherent in sovereign state. It is also the legitimate right.
이어 우주와 관련된 4대 조약과 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북한은 우주 탐사에 대한 완전한 합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우주 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로 오늘은 최근 영국의 정치 상황과 현안에 과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86년 10월 28일 자유의 여신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증정됐으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습니다. 1875년 당시 제작 책임을 맡은 조각가 바르톨디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애를 상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동상을 제작하고 미국에서는 동상을 올려놓을 받침대와 동상 조립을 맡는 공동작업의 형태로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작업기간 중 자금난에 봉착해 연극, 전시회, 경매, 복권 판매 등을 통해서 제작 자금을 마련했고 1885년에서야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받침대를 세우기 위해 벌인 모금 운동이 성과를 보지 못해 받침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886년 10월 28일, 1년간의 조립 끝에 받침대를 포함한 전체 높이 92m, 여신상의 높이 46m의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항 리버티 섬에 제막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엔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의 날짜가 적힌 독립선언서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1955년 10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납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 윈도우라는 운용체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컴퓨터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고교 재학 중 대도시 시애틀의 교통 신호 체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1975년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986년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한 빌 게이츠는 31살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어린 억만장자가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